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넓은 귀한 사랑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그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 어떤 물건을 보자기로 가려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알아맞혀보라 이렇게 한다면 맞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자기에 가려진 물건을 맞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투시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어떤 뭐 투시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동안에 투시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뭐 접은 종이에 적힌 글씨를 알아맞추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사기라는 게 다 들통이 났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완전히 가려져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베일에 쌓인 분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을 좀 섣불리 하지 말 걸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처럼 이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제 그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 말이죠. 물론 목사에게서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걸 듣고 배웠겠죠. 그러면 목사인 저는 누구에게서 그런 사실을 배웠겠습니까? 뭐 옛날 뭐 신학교 다니면 신학 교수한테 배울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 목사라면은요 그냥 신학교에서 옛날에 배운 걸 그대로 써먹는 그런 수준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신학교에서 듣고 배웠든 어디에 배웠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시인자에게 전달해 주는 그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신학교 때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결국 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운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됐나 말이죠. 그건 잘못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 하나님 마음 어떤 거다 어떤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면은 또는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구절이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펴면 그저 보이는 것이 몽땅 다 옛날 있었던 옛날 얘기들. 다 그런 얘기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부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걸 보여줘 가르치기 위한 도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품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소품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에 그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은 우상 섬기 싫어하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고 벌을 주므로써 봐라 나의 여호와는 이런 신이다. 그게 밝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로 그 살게 하신 거.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작정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도와주는 그런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일하다가 내일도 저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도 똑같이 우리한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소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한 대로 성경은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은 그냥 이론적인 가르침, 교훈, 그것만 계속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불교의 나라를 할지라도 불교의 경전은 인도라는 나라의 그 삶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부처에서 어떻게 인도만 받고 있는가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을 살아간 데 있어서 어떤 지혜, 세상이 지켜야 되고 또 인간으로 실체한 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의 공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 이런 것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교나 뭐 유교 이런 것들은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 배워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제 세상 종교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 생활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부터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멸망당하기까지 그 후에까지 그들 생활이 몽땅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생활이 지금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고 어떤 경제적인 발달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은 인간의 본질적인 면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나 옛날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아 그분이 지금 나에게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있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가보면은 사도들 그 삶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럴 때에는 아, 이렇게 하신 분이구나. 아, 그럼 그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신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순교하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걸 보면서도 얼마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 이걸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벽을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아 그런 하나님은 아닌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이 땅의 걸 기대한다면은 우린 지금 성경을 덮어버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이죠. 보자기로 물건을 딱 덮어놨는데 그냥 지리짐작으로 아 저 속에 있는 건 이러이러한 것일 거야 이런 수준의 그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말씀하고 이제 기도를 끝마치는 것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예수님의 기도죠. 상당히 긴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기도를 결론 짓는 그러한 기도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끝마칠 때 하는 그 내용 보면은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기도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걸 알려주는 기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지금 뭘 언급하냐면은 아버지를 아는 문제 그걸 언급을 하고 기도를 끝내요. 이건 참 뜻밖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문제. 25절 다시 보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걸로 기도가 마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를 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구절을 간단히 압축해서 말하자면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는 아버지를 저희에게 저희가 누굽니까? 야, 아들에게 준 택한 자들,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뭐냐면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은 택한 신자는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런 뜻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과연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요. 거꾸로 하면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몽땅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아가서 교회를 다닌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된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분명히 택한 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면 그 사람 택한 자라 그 말입니다. 택한 자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택한 자뿐인데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 결국 교회 다니면 다 택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닐 뿐이지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는 거 나 그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은 이스라엘 신이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그 아들이 세상 죄를 십자가 지고 죽었다 이거 다 안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의 것 그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는 것 안다. 하나님 예수를 보냈다는 뭐 이런 수준의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수준 가지고도 아버지를 아는 것을 인정이 된다면은 성경은 굉장히 간단해져 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이걸 외우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복잡하게 이스라엘 등장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살았던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다가 이스라엘도 집어넣어보고 또 선지도 집어넣어보고 사도도 집어넣어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다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답이 다 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할 것 같으면은 기도해갈 고난 피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성경 속 고난당한 그런 분들을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것들 그분들을 보면서 아 고난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인가 이걸 배우고 내 삶에다가 그 고난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있게 하시는가? 모든 답이 나 내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을 다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때까지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였다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알게 하는 아버지 말고 그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다 틀린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이런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자기들이 법을 잘 지키는 거 이걸 원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일조나 뭐 금식, 제사, 뭐 안식일 이런 걸 지키는데 모든 힘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하나님은 뭐 십일조, 제사, 안식일, 금식 이런 법을 지키는 걸 기뻐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거.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라는 걸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모른 상태입니다. 그게 주님이 보는 시각이죠. 기존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던 건 다 잘못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잘못된 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해 뭐 메시아. 제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 보낼 거라 했습니까? 힘 있는 메시아죠. 힘 있는 메시아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거 그렇게 알았던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 와 있는 예수님 분명 메시아잖아요. 근데 강한 분이 아니고 아주 연약한 분입니다. 낮아진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누굽니까? 아주 연약한 메시아를 보낸 분이다. 그러니 유대인 틀렸죠. 유대는 강한 메시아를 보내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했는데 정작 예수를 보니까 강한 메시아가 아니고 연약한 메시아 그냥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 아버지를 내가 알리겠다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을 알아야 결국에는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알게 하시겠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세상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신을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신이다 이리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최근 사람들이 아마 그런 들은 풍언 가지고 아 하나님은 예수를 자기 아들인데 이 땅에 보내가 십자가 죽게 했다더라, 이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죽게 했느냐 그건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우리 해방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 위에서 아들을 보냈구나.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26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냥 뭐 알고 있으라, 참고서만 알고 있으라 이런 그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이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거다 이래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 이걸 위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도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제자들이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데 제자들 떠나시는데 제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에 제자 낙심할 거, 그걸 염려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늘로 간 뒤에도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 갔지만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말이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주님을 보시고 살아갑니까? 분명히 예수님 안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난 주를 보고 살아간다는 이러한 답이 내리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 난 주님을 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아느냐? 그냥 성경에서 그런다고 말하니까 그냥 믿어주면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랑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를 보고 살기를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보고 살아가느냐?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보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그 맨 마지막 뒤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한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했다 하는데 그 사랑이 뭐였냐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엉뚱한 것 가지고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찾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을 가지고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 것을 출시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잘되게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걸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이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에게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여요. 이거 뭐 계부도 아니고 아들을 그리 고생시킨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참 고생만 했는데. 근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건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길이죠. 주님이 가신 그 일을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미움 받았으니까 예수를 전한 제자들도 미움 받는 당연하죠. 근데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위라도 고난받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냐?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날 봐라 말이죠. 날 봐라. 죽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영원한 생명의 날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제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날에 들어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움을 받아도 그 세상 일을 아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도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고 그런 걸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판단치도 말아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모른 채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면은 결국 세상이 원한 그런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강한 메시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다 그런 사랑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사랑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생명이다. 이 세상이 아니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인도하신 그것처럼 오늘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를 보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답이 내려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에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해주는 그런 잘못된 사랑 그거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따라서 아버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항상 담대할 수가 있고 항상 흔들림이 마음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은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의 패남이 아니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세상 일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강건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어도 주를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 마지막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냐 그 말이 주님의 십자가에 그 달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양을 치라 그 말이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셔야 했던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다. 내 생명을 위해서였다. 예수님 보냈다는 것, 이것을 전에는 그냥 머리에 담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는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뭐 그냥 머리만 담고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모르는 것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을 모를 때는 세상이 전부 세상이 전부입니다. 세상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랑을 알게 되면은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돼요. 죄송하게 되고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아직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연히 애통하게 되죠.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것을 사랑의 문제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육신에 잘되게 해주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안겨주는 사랑이다.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안겨줄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세상 어떤 일이 되겠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내 영원한 생명에 지금 두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사랑이 흔들린다거나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생과 수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결국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엉뚱한 사랑으로 자꾸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랑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신앙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한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단절된 그러한 멸망의 자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피 흘리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속에 두고 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 보내신 그 사랑만 내 속에 두고 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고난과 그 고생과 그 수고 속에서 십자가 피 흘린 주님 보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서 하나님 사랑 발견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또 담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신앙의 삶이 그저 세상 속에서 부평적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항상 강건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꼭 붙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